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뭘까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기대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 종교처럼 늘 말씀드리듯이 경전이라는 죽은 문자를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서 내 의지와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같이 계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기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관계 맺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큰 기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시든지 느끼지 않는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와 관계 맺으셨으면 내가 그분과 같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면 어떤 식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인지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도 보면 아삽이라는 분이 진짜 어려운 고통 중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 시를 지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먼 훗날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같이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교훈으로 내가 영광의 날에 갈 것까지 나를 교훈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컨택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실 때 그분이 가장 크게 하시는 그 방식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에 비교했지만 여러분, 양은 잘 알듯이 양은 눈이 되게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앞을 멀리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귀가, 청각이 발전되어서 그 양을 한 치 앞을 모르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앞에 일을 모르는 양이지만, 그러나 목자가 그를 책임져 인도하는데 그 목자가 이제 음성, 소리를 내면 양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만 들리기만 하면, 자기 삶에 소리만 들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제대로 가야 됐고 꼭 필요한 곳으로 그 양의 인도받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양에 비교하면서 당신이 목자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진짜 막막하고 한치 앞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곳으로 나아갈 것이다. 인도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양이 자기도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앞일도 모르는데 만일에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어져 버리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의 자리, 자기 삶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 영혼이 감지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들려지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속 자기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맞춰가면 우리는 반드시 인도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 지금 내 상황이 힘드냐 어려우냐 그것을 보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영혼이 느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전혀 없다 그냥 내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헤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오고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모인 것이 함께 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심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찬양 중이든지 말씀을 듣는 중이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반드시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살면 목자가 내 삶을 잘 아시니까 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꿈이나 뭐 기회, 뭐 쟁쟁거리거나 뭐 확연하게 뭔가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라 생각하지만 뭐 그런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아니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내 영혼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많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에요. 말씀을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제대로 인도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으세요. 우리 한국에 보면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음성 듣기 대해서 되게 많이 연습하고 강조하는 선교단체가 예수전도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출신 간사님 출신 교육자하고 저도 올해 또 사역도 많이 해보기도 했고 또 제가 지난 목회하면서 그 성령을 경험해서 하나님하고 독대하듯이 대화하는 많은 청년들을 제가 청년부 인도해보기도 해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어떻게 들을까 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고 경험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어려운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순종하면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못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사나 뭐 대단한 체험이나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가점에 보냐에 따라서 말씀이 다 들릴 수 있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자들이 그 뜻이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지금 혼자 생각인지를 안다고 했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가족이잖아요. 너희가 내게 헌신하면, 내 안에 들어오듯이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한다 했어.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했을 때, 가까이 했을 때, 헌신했을 때 내 삶의 경험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너무 말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냥 내 영혼이 직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는 너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걸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친구라 하겠다. 친구는 친구처럼 친한 관계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깊이 풍성하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 천지를 다스리신 아버지, 지금 이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셔요.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정말 의지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계시하고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세요.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그렇게 불순종해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건 어려운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너무 리얼하게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레미야서로 본다면 뒷부분에 해당되는 큰 문맥의 한 패시지인데요. 40장에서 45장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뒤에 보면 큰 장이에요. 이 40에서 45장 사이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포로로 많이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흩어지고 도망치고 이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도 처음에 같이 끌려갔는데 그 끌고 가고 있던 바벨론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그를 풀어줘요. 예레미야가 그동안 얼마나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외쳤던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잘해줘요. 같이 가도 내가 잘해주겠다고. 아니 네가 남고 싶으면 남으라고. 예레미야는 당연히 편한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고 싶어서 그들 남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남겨진 사람들을 바벨론 왕이 다스리라고 총독을 세웠어요. 그 총독은 유다 백성 중에 신하 중에 좀 착하고 똘똘하게 보여지는 그다랴라는 사람을 남겨놨습니다. 정말 그다랴는 마음이 좋아서 그 흩어진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대책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이를 암살한 사람은, 죽인 사람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마엘 사람은 유다 왕족 출신이에요. 왕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의 출신이기도 하고 뒤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뒤에 배후 세력이 돼가지고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여버리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인도 몇 명 남겨놨는데 바벨론 군인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막 이 거다리 앞편에 드는 사람들도 또 학살하고 이 같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많은 군인들이 있었죠. 그 군인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거다리아를 그래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다리아가 암살당한 것을 옛날에도 예측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군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그리고 이 요하난을 중심으로 무리들이 다시 이제 모이게 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하난과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안에 떨어졌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의 내용이 오늘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야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당신은 우리의 탄원,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처럼 원래 많았는데 조금밖에 안 남은 이 적은 무리가 되었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했어요. Where we should go, what we should do,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전해주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고. 우리에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뭐든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흘 후에, 10일, after 10 days,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10절에서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은 이랬어요. 요지는 그거였어요. 딱 한마디였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살아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 땅, 지금 전쟁통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 살아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중에 보면 알지만 42장 뒤에 33장에 보면 알지만 이 말을 듣지 않아 이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든 다 듣겠다 했지만 듣기 좋은 말이든지 듣기 안 좋은 말이든지 다 듣고 따라가겠다 했지만 막상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다 같이 내려가는 그 일을 하죠.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침공해서 너희들을 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마라.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애굽으로 내려가고 먼 훗날에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암몬도 멸하고 이집트까지 침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순종하겠다 했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순종하겠다 했지만 막상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42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다시 군인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고 보복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최근의 역사에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의 유다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었어요. 앞에 여호야긴이라는 이스라엘 왕을 3개월 만에 없애버리고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대신 삼촌 시드기야를 그 유다의 왕으로 마지막 왕으로 세웠어. 근데 이 시드기야가 세운 바벨론 왕을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애굽에게 이렇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힘을 입어서 바벨론을 하고 다시 싸울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바벨론에게 반항하고 반발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참다가 군인들을 확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버리게 된 거죠. 반항하고 이렇게 그 바벨론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세운 총독인데 총독도 암살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남겨진 군인들도 몇 명 남은 군인들도 죽여버리고 했으니 그 바벨론 입장에 보면 이 요한나는 자기들 세운 군인 아니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었어. 자기를 알아주겠어요? 그 나라를 돌보려고 다 모르는 거죠. 또 저 유대 땅에서 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총독을 우리가 세운 총독을 죽이고 우리의 군인까지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들었으면 분명히 다시 이 바벨론 왕이 군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남은 우리들도 다 죽여버리고 포로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것이었어. 14절에 보면 전쟁, 나팔 소리 이는 정말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 것이 없는 그 전쟁이 없을 것 같은 이 전쟁에서 도망쳤어 그것이 없을 만한 애굽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것이 애굽에 가야 할 이유였어. 너무 두려운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양식의 궁핍함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 양식이 문제가 있어. 땅이 완전히 불타버렸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당장 먹고 살 일이 어려운 거예요. 양식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볼 때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왕이 다시 자기를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든지 죽이든지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고 당장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의 말로 듣지 않고 주변에 누구 선동을 듣고 네가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또 무시해서 듣지 않고 그렇게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셨을 텐데 불구하고 그러면 이들에게 머물라고 하셨는데 머물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머물러야 될지 머물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머물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질 거다. 오히려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바벨론 사람도 너를 불쌍히 여기어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다시 본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가 할 일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해줄 테니까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내가 할 것을 믿고 나를 믿고 힘들지만 네 자리를 지켜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 뻔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순종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순종은 우리가 순종한다 했을 때 순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여기서 순종은 머무는 건데 이 머무는 것은 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내가 해주겠다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순종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런 것이에요. 순종은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 있는 게 순종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한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정신과 안 맞죠. 행동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금 나는 대책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세워줄 것이고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종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상황이 막막하다는 것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해결책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 해결책을. 왜?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보여달라는, 해결책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해결책을 보여주기보다는 나를 믿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머물라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가 뭔가 해야 될 액션의 말씀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 중에 많은 순종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물러라는 말씀이 많아요. 순종해야 될 말씀,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 음성 중에 머물러라, 참아라, 그리고 그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라고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길을 낼 테니까 어떻게 할지 네가 좀 답답하고 불안하겠지만 그런 나를 믿고 거기에 머물러, 그 상황에 그냥 직면해, 그리고 참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경우가 하나님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할 때는 우리 순종하면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참고 견뎌야 할 그 일들이 훨씬 많아요. 순종의 리스트 중에, 순종해 해라고 하실 말씀의 분량 중에 오늘 같은 경우들이 있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나만 믿고 그 자리에 있으라 하는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하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내가 생각한 대안대로 결국에는 움직이려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또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구체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두려움과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가장 큰 순종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역사를 보면 알지만 70년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바벨론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 거대한 바벨론이 70년을 망해요. 그 거대한 제국이 역사상 그렇게 빨리 망한 예도 없었어요. 70년 만에 망해가지고 끌려갔던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을 맞이할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게 머물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도 힘들지만 머물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알지만 먼 더 훗날에 예수께서 결국에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땅은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었고 거기는 머물려야 할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머물라, 힘들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의 상황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어떤 식으로 내 행동으로 내 대안으로 뭔가 막 바꾸고 싶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특별한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막 비전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주변에 말을 해도 아무리 내 양심으로 이러면 안 된다 싶어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왜? 그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을 받아내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순종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은 다 어려운 것이에요. 갈등이 되고 뭔가 내가 막 그걸 해야 포기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냥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뭐 활동하고 이벤트 참석하고 이런 거는 쉽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진짜 내 삶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스럽게 끝까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많은 말씀들은 머물러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참아라, 견뎌라, 나를 믿고 내가 역사해 줄 테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고 그게 묵직하게 머물면서 머물면 내가 세우겠다는 거. 그렇게 할 때 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보시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머물러 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절대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인내를 요구하는 순종, 기다려야 하는 순종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아실 것이에요. 알고 계실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굳은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걸 받아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받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듯이 그렇게 순종해야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소수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같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의 말씀들, 이런 종류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